네, 여러분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우리 동산교회 오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은 우리 동산교회는 참 부지런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와서 제가 노티스 하지 못했는지 몰라도 음향기기가 박혀 있는 것 같고 앞에 이렇게 까만색 칠한 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그 부단한 그 노력을 경주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 얘기는 예배를 하나님께 경건하고 참 열심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은 주보가 당연히 뭐 이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보 참 잘 만드는 주보입니다. 보면은 어떤 건 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 내용 가운데 쉽게 이렇게 오타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가 별로 보이지도 않고 아주 정교하게 잘 짜여지면서 예전부터 그냥 계속 쭉 내려오는 그 모습들이 아름다워요. 참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주보에 신경을 많이 썼던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주보는 우리 교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오실 때에 최소한의 드리는 교회에서의 성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받아보는 게 주보니까. 근데 그 주보를 볼 때마다 참 잘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군데에서 그런 게 보이니까 저는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마음속에 동산교회가 참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삐져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교단교회에 제가 목회를 할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담임 목사로 있을 때에도 여기 와서 제가 말씀 전할 때에도 그때 그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중에 좀 이렇게 잘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서 기쁨을 누리고 소망 갖고 힘들고 어려울 때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처소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이었습니다. 그게 그 마음속에 품은 게 거의 한 10년 돼가는 것 같은데 더 이상 돼가는 것 같은데 동산교회가 좋은 소식이 있고 또 공청회를 통과하고 또 앞으로 진행하는 그 여정을 순조롭게 잘 준비하고 있어서 그 마음에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소망 가지고 이렇게 어려울 때에 힘을 내는 교회, 그 좋은 교회입니다. 어려울 때 같이 무너지고 울고 그러면은 어디서 힘을 얻겠습니까? 교회가 그런 곳이 될 때에 참 기쁨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 동산교회 개척하신 김길 목사님하고도 참 가깝습니다. 서울 가면은 같이 여행도 하고 식사도 하고 참 교제를 많이 나누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윤명호 목사님의 이르기까지 제가 존경하는 또 사랑하는 윤명호 목사님 동산교회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저하고는 세상 말로 인연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갑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1부 예배 때나 2부 예배 때에 코로나를 지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오징어 게임이라는 얘기를 요새 많이 듣죠? 오징어 게임이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이기면은 살고 지면 죽는 그런 게임이죠. 또 게임 중에는 진실 게임이라는 것도 있어요. 한국에서만 있는 게 아닌가? 실제로 게임은 아닙니다만은. 진실 게임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무개가 뭐 나쁜 짓을 했대. 이렇게 한번 소리를 지르면은 그게 그분에게는 명예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치명적인 타격이 되니까 뭐 분해서 어쩔 줄 모릅니다. 나중에는 결국은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사하고 막 이러는 과정 가운데서 매스컴은 이쪽에 편드는 사람은 이런 추측 기사를 쓰고 저쪽에 편드는 사람은 저런 추측 기사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서 추측이 난무하니까 그 이쪽 편에 있는 사람은 이쪽을 뭐라 그러고 이쪽 저쪽 편에 있는 사람은 이쪽을 욕을 하고 이러는 판에 사람들의 그 마음이 상합니다. 그게 신문에서는 진실 게임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거의 사실 본질은 말이죠. 시간 끌기입니다. 일단 한번 소리를 질러놓고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관계없이 소리를 질러서 데미지를 입히는 겁니다. 그러고는 한참 지나서 결과가 발표돼도 사람들이 관심을 쏟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미 데미지는 입었고 시간은 흘러간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유별나게 대한민국에는 많이 있다는 거에 저는 아픔을 느낍니다. 미국에서 어떤 사고가 나거나 사건이 있거나 어떤 일이 터지면 경찰이 조사하고 신문기자가 가서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질문하면 조사 중입니다. 하면 끝입니다. 그 이상 얘기를 안 해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더 이상 진행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우리 대한민국은 진실 게임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냥 말을 막 만들어냅니다. 그 사이에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산교회가 그 진실 게임 같은 게임은 절대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이상한 소문이나 루머를 탁 퍼뜨리면은 내가 들어서 내가 확인하지 않고 내가 눈으로 보지 않은 한은 나한테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그 매우 중요합니다. 루머가 많이 도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있어? 그런 얘기면은 확인이 되지 않은 이상은 나한테 딱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서바이벌 게임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은 상대방을 이겨야 된다라는 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집착을 합니다. 이겨야 산다. 그러면은 네거티브 운동도 하고 지금 한국의 대선으로 아주 굉장히 분주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승자는 한 사람입니다. 그 진 사람은 해외로 가거나 아니면 국내에 있으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거나 그런 이제 시기가 곧 도래하게 됩니다. 살아남는 게임은 결국은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게 귀착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안 좋은 거는 방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긴 자가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에는 그럴싸한 그 뉘앙스가 있긴 하지만 사실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긴 자가 강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문제가 크게 생깁니다. 왜냐하면 곤모술수를 써서 이겨도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좀 슬프고 아픈 얘기지만은 대학교를 다닐 때 학생들이 컨닝을 합니다. 남의 걸 베껴요. 왜 베끼냐? 학점이 잘 나와야 되거든. 그게 우리 때에도 그게 좀 있었거든요. 여러분 때에는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학점을 잘 맞으면 그 다음에 대학원에 갈 수 있고 국비장학생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저도 대학 다닐 때 네덜란드 연수 간 적이 있습니다. 필립스라는 곳 연수 간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해갖고 제가 점수를 받아서 간 건 아니고 그런 그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 우리가 있어요. 중학교 들어갈 때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교 들어갔는데 시험 보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에는 시험을 봤습니다. 제가 들어가기 전 우리 선배님들은 전 과목을 다 봤어요. 중학교 들어가는데 입시를. 그것도 인류중학교 들어가려면 다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가는 해가 딱 되니까 한 해만 그랬어요.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같은 나이 또래입니다. 그때 한 해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국어 산수만 본다는 거예요. 중학교 입시에. 그래가지고 갑자기 제가 스타가 됐습니다. 저는 다른 건 다 못하는데 국어 산수는 잘했거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억세게 운 좋게 갑자기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서 뛰어난 학생으로 탈바꿈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학교 시험 봤어요. 서바이벌 게임이에요. 주위에 있는 애들이 막 떨어지고 그 조그만 그 정말 뭘 생각할까 하는 그 나이에 입시를 보고 중학교에 들어갑니다. 고등학교 시험 봐서 들어갑니다. 대학교 물론입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서바이벌 게임을 하지 않을까요? 아, 그것도 엄청나거든요. 그 안에서의 그 경쟁은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대기업 같은 데 들어가서 있으면은 그 안에 있는 그 암투는 이로 말로 형용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서바이벌 게임에 살아남으려면은 술을 잘 먹어야 됩니다. 술을 엄청나게 먹습니다. 1차, 2차, 3차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정시에 출근해야 됩니다. 정시에 출근하면은 그러면은 이 친구 좀 괜찮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육체적인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한국은 그걸로 인해서 질적, 양적 성장을 이룬 건 사실입니다. 경제력이 엄청나게 한국이 증가했죠. 이 LNG 조선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전 세계 수주량이 90%. 다른 나라에서 못 만드냐? 일본 만듭니다. 근데 단가가 너무 비싸요. 기술도 떨어져요. 일본에서도 한국에 수주를 주고 중국에서도 한국에 수주를 주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선에 관한한 세계 1위를 꽉 잡고 있죠. 여자 골프의 상위 랭킹 한때는 10명 정도를 꼽으면 반 이상이 한국 선수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에는 골프장만 있나 봐 그랬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골프 잘 치니까. 치열해요. 경쟁이 말도 못하게 치열한 곳이 한국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바이벌 게임 그러면 우리한테 아마 상당히 어필할 거예요. 오징어 게임은 그런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코로나라는 이 서바이벌 게임에 전 세계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살아남는 게임이잖아요. 이 코로나의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더 히트를 쳤는지도 몰라요. 자, 이런 상황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면은 한 가지 문제가 크게 생기죠. 정의라는 지표가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으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기느냐? 중요해. 지는 아름다운 패자라는 건 없는 거예요. 이겨야지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1등이나 이기거나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 후세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엄청 많죠. 우울하죠. 그 과정에 있는 우리 젊은 세대가 얼마나 우울합니까? 이 컴피티션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은 긴장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울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태되면 안 되니까 도태되면 안 된다라는 그 현실이 여러분들 말도 못하게 피곤하게 만들어요. 저는 그 과정을 한국에 있을 때 많이 뼈저리게 지내왔던 사람이거든요. 오랜 기간은 아니었지만은 그런 그 과정을 다 밟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동창 중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독도 있고 이상한 패턴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예요. 서바이벌 게임에 몰두하면은 승자가 되는 거는 참 기분 좋은 일인데 그러나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고 우울증이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의감이 없어져요. 이기는 거가 최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럼 우리가 장로님 선거가 있는데 내가 이기고 상대방을 떨어뜨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다 무너지는 거죠. 교회가 서바이벌 게임 안으로 들어가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몇 가지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삭개오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삭개오야말로 서바이벌 게임에서 계속 이겨간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리고라는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리고 성벽이 말이야 이중으로 쌓여져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안쪽 성벽은 마차가 달릴 수 있는 그런 폭이에요. 왜 마차가 달려야 되냐 성벽 위에. 아니 이게 경비병이 쓰면은 보급품을 나눠줘야 되니까 사람이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무기도 그렇고 마차에다 실어가지고 줘야 되잖아요. 쫙 돌면서. 왜 그렇게 성이 이중이고 든든하게 세웠냐? 도둑질 할 게 많거든. 강도질 당할 게 많다는 거예요. 뭐가 많은 거예요. 그 동네는 부유하다고요. 옛날부터 부유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에 거꾸로 올라가서 2000년 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해주셨죠. 그리고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때 경고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이 보화를 절대로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그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취한 사람이 있었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취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아이성을 침공하는데 대패하죠. 조그만 성이었어요. 여리고 성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성이었지만은 이스라엘 군사가 엄청난 4천 명인가 되는 그 군인이 몰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죄를 뒤집어쓰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죠. 왜 우리가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아이성 하나 못 이기게 해주면은 우리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내 중에 내 말을 어긴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은 보화가 많았어요. 왜 그걸 취하지 말라고 그랬냐면은 그 보화를 다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전쟁 물자로 쓸까 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점령하게 해주실 건데 내가 이 재물을 탈취해가지고 그걸 군비로 삼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거다 이렇게 말할까봐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여리고성은 부한 도시였어요. 돈이 많은 곳이었어요. 거기에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이라는 이 직업이 공권력이 있고요. 로마 총독에서 볼 때에는 굉장히 신이 많은 사람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세리장을 임명할 때 뭘로 임명하냐면은 이 세리장이 내년도에 내가 세금을 얼마 걷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1억 불 세금 내 걷어갖고 바칠게요. 그런 뭐 뜬금없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농담하나 장난치냐 그렇게 카트당할 수 있죠. 그런 거 올리려고 그러면은 이 여리고 성에는 몇 개의 구역이 있는데 여기에는 부자가 몇 명이 있고 재산이 어느 정도 되고 여기는 어떻게 되고 저쪽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재산의 한 10분의 1 정도 뭐 얼마 정도 이렇게 걷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견적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독한테 바칩니다. 근거는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딱 보고는 이건 그럴싸하잖아요. 이게 뭐 아는 친구네. 그럼 네가 해봐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 금액을 써낸 그 금액 그것만 바치는 거예요. 남은 금액은 자기가 갖는 겁니다. 그런 권한을 줬어요. 그 세리장이 유대인들에게 같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미움을 받았고 살해 위협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미련한 사람이었을까요? 안 미련했을 것 같아요. 그죠? 다 돌아다니면서 여기에 뭐 얼마나 재산이 있고 뭐가 있고 하는 거 다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금을 얼마를 거둘 수 있는지도 딱 계산을 한 사람이죠. 그리고 결단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바이벌 게임에서 계속 치고 올라간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제일 높은 세리장까지 됐다고요. 그런데 그게 뭡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뭐가 된다고요? 서바이벌 게임 하고 나면은 텐션에 우울하고 별로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냐 하는 퀘션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2%가 부족한데 삶의 2%가 부족한데 그 2%가 98%인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뭐가 안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학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남의 거 베끼고 컨닝하고 그 점수가 잘 나오잖아요. 그럼 기분 좋고 시원하겠습니까? 통쾌하고? 아니요, 더럽죠. 그건 아닌 거거든요. 지나고 나면은 그거 허무한 거예요. 점수가 올라가면 뭐합니까? 내 실력이 없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그게 없는 거예요. 서바이벌 게임에서 이긴 것 같은데 공허한 거예요. 이기는데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삭개오가 세리장이 됐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사람들에게 시키면은 다 따라하는 그런 위치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뭐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그랬죠. 그 예수님이 이 여리고성을 지나간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그 통로를 뻔히 아니까 가야 될 길을 먼저 질러가서 달려가서 뽕나무 위로 튀어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돌감람나무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갔어요. 그 예수님이 지나가다 보니까 삭개오가 딱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난 그게 신기해요. 왜 신기하냐면은 삭개오는 마음을 졸이면서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면서 예수님 만나면 뭐 해결이 되겠다 생각을 하고 결단하고 결단력 있게 달려가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뽕나무에 올라간 노인 한 사람만 딱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하고 참 비슷하냐면 자동차 드라이브를 하다가 신호등이 있는 데에 갔는데 신호등에 CCTV가 있어요. 카메라가. 그래서 빨간 불에 딱 지나가면 사진을 탁 찍어요. 그래서 벌금 물이려고. 어떤 차는 빨간 불인데도 그냥 개념 없이 그냥 지나가서 찍히는 차도 있고, 어떤 차는 노란 불일 때 내가 노란 불일 때 지나갔는데 말이야, 그 사이에 빨간 불로 바뀐 거야. 이거 억울하죠. 딱 찍었는데 빨간 불이야 이거는. 난 노란 불이라니까 내 사진은 빨간 불이거든. 구분이 될까요? 사진을 판독하는 사람은 빨간 불에 걸린 거잖아 다. 그죠? 사정을 알 수가 없다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있을 때 말씀을 듣는 사람하고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대면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 정지 화면에서 이 순간에 보고 아는 거지. 아, 내가 교회 오기 전에 말이지 타이어가 빵꾸 나가지고 그걸 때우고 막 고치고 오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 그렇지만 앉아서 딱 있는 모습은 그 모습은 안 보이잖아요. 그런 디테일한 픽처가 안 보이는데 예수님은 신기하게 그걸 보신 분이라고요. 삭개오가 막 달려와가지고 마음이 급해갖고 공허해갖고 인생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번민하고 이러다가 막 달려와서 뽕나무로 딱 올라왔는데 그걸 딱 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속히 내려오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속히 내려오라 그랬어요. 아니 그 뽕나무에서 빨리 내려와서 떨어지면 어떡해, 나이 든 사람이. 근데 즐거워하면서 급하게 내려왔다 그랬어요. 또 성경은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속히 내려오라니까 급하게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셨죠. 그죠? 근데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너 세리장이지? 왜 남의 걸 그렇게 많이 빼앗았어? 그런 얘기 하셨습니까? 안 하셨거든요. 18장에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청년한테는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갖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사람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그냥 갔고, 삭개오한테는 세리장인데 그 얘기를 안 하셨어요. 불공평하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짐작을 못해요. 삭개오한테는 하나님 나라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로 충분했어요. 그럼 뭘 느끼는 겁니까? 삭개오가 뭘 느꼈을까요? 번 오게인 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우리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 처음 만나고 믿었을 때 어떤 느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처음 만나고 믿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요? 아, 내가 이제 기독교라는 목걸이를 하나 걸었으니까 우아하게 좀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안 그랬거든요. 여러분들도 안 그랬으리라 생각해요. 저는 예수님 믿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처음에 바뀌었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퀘션이 크게 올라왔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지금까지 내가 뭐 때문에 살아왔는지 잘 모르겠다. 목적의식이 없었으니까. 있긴 있었죠. 있었다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남보다 잘해야 되겠다 하는 건 있죠. 그게 서바이벌 게임이죠. 잘했어요. 그런 거 잘했다고요. 게임을 하면은 늘 이겨갔다고. 근데 허전했거든.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파운데이션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 바탕이 없어지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 딱 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 거예요. 우울한 세상에 있어요 우리가. 슬픈 세상에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질병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세상이 슬픈 표정을 짓고 있어요. 우리도 우울해요.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그래서 쓸르면 사람을 때려요. 그리고 자기 몸을 해하기도 하고 다투는 것도 쉽게 일어나요. 우울하기 때문에 그래요. 피곤한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같이 그렇게 가면 될까? 같이 성질을 내고 같이 화내고 싸우고 나는 더 죽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의 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춤을 춰야 돼요. 우울한 가운데서 춤을 추지 않으면은 믿는 사람으로서의 본보기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믿는 사람의 본보기라는 게 어마어마한 일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복잡한 말을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할 필요 없는 거라고. 안 믿는 사람의 보기에 과연 그렇다는 행동을 하면 돼요. 그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가는 것을 포기해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정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정의가 없어지면 그 망한 거죠. 그 뭐하러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수단과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아, 교회가 불이 꺼졌어요. 세상 깜깜해요. 초가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들 훔쳐온 초로 하겠어요? 아, 교회가 초가 필요하다니까? 그리고 어디 가서 초로 훔쳐와가지고 딱 밝히겠어요? 그건 누가 기뻐하겠어요? 그게 즐거운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수단과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아름다운 패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수단과 방법은 매우 중요해요. 그걸 우리가 성화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떤 목적을 이룰 때에는 옳지 않은 방법을 택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떤 게 나쁜 길인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사기치지 않으면 돼요. 남의 거 뺏으려고 하지 않으면 돼요. 훔치려고 하지 않으면 돼요. 거짓말하지 않으면 돼요. 간단해요. 무슨 아주 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얘기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예수 믿는 자의 방법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남을 속이고 사기쳐갖고 세금을 거둔 게 있다면 네 배나 쳐서 갚겠습니다 그랬어요. 네 배를 쳐서 내가 갚겠습니다. 자기도 정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런 마음이 자연적으로 올라와요. 그게 본능과도 같아요. 그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말이죠, 교회는 내 편하고 네 편이 나눠지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편가름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면 안 좋아요. 왜 안 좋은지 아세요? 다 피곤해. 우울해져요. 아, 교회에 왔는데 저 인간이 벌써 와 있네. 그럼 벌써 기분 나쁜 거야. 편가름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내가 왜 이 꼴 보려고 교회 왔냐 그러고 막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절대로 그 편가름 길에서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만나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28년 전에 그 은퇴를 했어요. 그 후임 목사님 와서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제가 은퇴하기 전부터 누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은퇴하면 교회 안 나옵니다 그랬어요. 안 나올 겁니다. 그랬더니 다 흘려들었어. 그 은퇴하고는 거기에 한 번도 안 갔어요. 초청하지 않는 한. 그러면 삐졌나? 아,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뭐 못이 어디 있는지 망치가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내가.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 원래 저는 전기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전기 같은 거 고장 나면 다 내가 고쳤고 내가 다 손질 다 하고 그래서 뭐 어디에 있는지 다 알아요. 선교지에 가서도 공사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 피곤함이 굉장히 기분 좋게 하더라고요. 몸이 교회 일로 피곤하면요 기분 정말 좋습니다. 그 안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죠. 네, 문제는 저하고 목사님하고는 새로 오신 목사님하고 문제가 전혀 없는데 성도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나는 그래도 옛날 목사님이 좋아. 또 어떤 분은 아, 나는 그래도 새로운 목사님이 좋아. 그래,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 나쁘다고 할 수 있나요? 자기 선호가 갈리는 건데.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그게 파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베드로파. 이런 식으로 아볼로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싸움 나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좀 지나서 싸움 나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너무 많았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보셨으면 더 좋은 거고 그런 교회가 많았거든요. 여러 군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은퇴하면 나는 내가 섬기던 교회는 안 나간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안 나가죠. 편을 갈리게 돼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갈려요. 그건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묘수가 없어요. 그 길은. 만약에 두 편이 갈려 있으면은 아무 편도 되지 마셔야 돼요. 여기는 나는 주님 편입니다 하고 있으면은 이쪽에 있는 분이 우리도 주님 편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저쪽도 우리가 주님 편이라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하고 그리스도가 싸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이게 마음 아픈 얘기예요. 교회에서는 그 일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 어렵고 마음이 안 드는 일이 있어도 마음이 하나가 되는 길로 자꾸 가셔야 돼요. 그게 최고의 신앙생활의 길입니다. 이런 예를 하나 드릴게요. 재직회를 했어요. 근데 제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생겼어. 그걸 오랫동안 생각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점수를 준다 그러면 95점쯤 돼. 만점에 가까워. 야, 이거는 틀림없이 이걸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재직회를 딱 했는데 어떤 분이 손을 딱 들더니 제안을 하는데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생각했던 거예요. 한 60점짜리밖에 안 돼요. 아, 그거 하면은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고 뻔하게 눈에 보여. 아, 근데 사람들이 말이죠 수준 낮게 그걸 다 찬성을 했어. 과반수가 글로 갔어. 그럼 95점짜리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렇게 수준 낮은 교회에 내가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분개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60점짜리를 통과된 데에 자기가 하나가 돼서 가져와야 돼요. 60점짜리가 95점짜리를 이해하고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 힘든 얘기예요. 어른하고 아이가 문제가 생기면은 어른이 아이의 마음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아이 보고 내 마음을 이해하라. 어른의 마음을. 가능해요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살아보지 않았거든요. 그거는 미지의 세계라고요. 모르는 세계라고. 그런데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 그러니까 지나온 나이 드신 분이 젊은 사람의 마음으로 내려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하고 얘기할 때는 어른이 무릎 꿇고 끌어안고 이렇게 해서 얘기하잖아요. 눈을 맞춰서 얘기하잖아요. 절대로 나뉘면 안 돼요. 교회는 절대로 나눠지면 안 돼.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야. 그게 성도님들이 그걸로 인해서 마음 상하는 거는 크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목회 철학 1위로 삼고 왔어요. 절대로 분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이죠. 뭐니 뭐니 해도 교회는 정직해야 돼요. 그렇죠? 정직해야 돼. 교인도 정직해야 돼. 교회가 어떻게 정직해요? 교회 나는 정직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교인들이 모여서 교회인데 교인들이 정직해야 되겠죠. 어두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의 무엇을 볼까요? 저분들은 어둡고 힘들 때에 살아남는 방법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나. 우리들처럼. 그럼 따라갈 일이 없죠. 저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 길로 가는 것 같아. 그분들 다 알거든요. 그렇게 가면은 그게 감동이 되고 그게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 겁니다. 빛을 발하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을 만나면은 하나의 보답이 있어요. 리워드가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시편 19편 8편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요. 정직해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뛰어놀면 헤어지고 돌아왔을 때요.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굉장히 상쾌해요. 기분이 좋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한 1년간을 아이들하고 이렇게 뒹군 적이 있어요. 그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1년만 했는데 그때 아이들하고 멀리 여행도 갔다 오고 막 이러는데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헤어지면요. 뒤끝이 없고 기분이 좋은 거야. 왜 기분이 좋은가 했더니 애들은 정직하잖아요. 정직한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뒤에 뭔가 감춘 사람 만나면은 찜찜해. 여러분들 안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어떤 오래전 얘기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목회할 때입니다. 제가 바보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네, 그랬더니 자기 사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더니 자기가 지금 지갑 다 도난다 해가지고 오갈 데가 없는 신세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돈을 붙여달래. 생면부지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마 무슨 그 한인 그 목회자 그 주소록을 보고 전화를 했어요. 하필이면 내가 걸렸어. 그래서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말이지 목사라는 걸 알고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사람 믿을 수가 없지. 서바이벌 게임 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저는 그 주장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안 믿고 목회를 할 수 있냐? 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성도가 카운셀링이나 아픈 걸 얘기할 때 그런 거짓말로 생각하고 듣냐? 믿어야지. 설사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난 진짜로 믿고 들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한 거예요, 나한테. 근데 나는 믿기를 원했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객지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더니 도난당했다는데 어떻게 해? 웨스턴 유니언, 지금도 기억나요? 샵라이트 안에 웨스턴 유니언이 있더라고.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보내요? 나 지금 없는데 은행 가서 돈을 찾아야 되는데 그 ATM 머신에다가 그 당시에 뽑을 수 있는 최대금이 500불이었는데 그거 빼면 내가 좀 피곤한데 그러면서 이제 그걸 빼고 난 다음에 그거 어디 가서 붙여요? 무슨 방법으로 붙여요? 어카운트가 있어요? 그랬더니 뭐 간단하더라고요. 자기 이름 대고 웨스턴 유니언 어느 지점에 자기 이름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걸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턴 유니언이 갔죠, 샤브라이트 안에. 그래서 그걸 붙이는데 전화통화를 하는데 마지막 전화통화를 하게 해요. 근데 거기서 받는 웨스턴 유니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영어로 이놈 사기라는 거야, 나보고. 돈 보내지 말라고, 너 라스트 찬스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그거 알아들었지.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내가 이 돈을 잃어버리는 걸로 치겠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교회는, 저는 그분이 그 돈을 뭐 잘 썼는지 못 썼는지 노름에서 잃어버렸는지 I don't know. 그렇지만은 목회자의 돈을 그렇게 받아서 썼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그것이 하나의 연결고리가 돼서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서 보냈어요. 교회는 말이죠, 교회는 적어도 정직해야 돼요. 권모 순수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더라도 권모 순수로서 서바이벌 게임에서 이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걸 후회하게 하신다고. 정직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산교회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수단과 방법을 정직한 길로 걸어가게 하는 교회로 만들어주셔서, 그래서 뉴저지에 또는 미국에 참 소문난 교회가 되길 바라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속에 가진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교회를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은 곳에 나누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과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이 늦어지 동산교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